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네, 연휴 마지막 날은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연천, 포천, 화천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 해안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5에서 최고 20mm가량의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고요.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현직 경찰관이 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사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범행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찰의 연루 가능성을 계속 언급했던 분이죠. 나는 신이다 원을 제작했던 조성현 MBC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 못했을 때도 조성현 PD가 제기를 했던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보다 오히려 제작진이 먼저 파악하고 있을 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이 JMS 내에 스파이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이 대외협력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네.
그 조직 내에 있는 스파이들이 최근에 JMS를 탈퇴하고 그리고 나는 신이다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번에 이제 시즌2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증언했던 스파이들 중에는 저랑 메이플을 미행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네. 아, 저희한테 외장하드 하나를 주고 갔어요.
오.
그런데 그 외장하드 안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의 파일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내용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JMS 신도 경찰 리스트. JMS 아. 소속의 신도 경찰 리스트.
아, 경찰 리스트가 경찰 네. 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예,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JMS를 보호하는 일들 내용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런 파일들이
리스트에 있었어요. 오른 경찰이 한 몇 명쯤 됐어요?
20명이 넘는
아,
인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경찰은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경찰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나는 신이다 팀이 취재와 동시에 징계 청구를 해서 경찰이 인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경찰은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경감.
경감.
네.
그러면 지금 그 리스트에 한 20여 명의 경찰관을 그 윗계급인 경찰관들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경찰대를 졸업한.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더 큰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파일의 내용들을 보면 그 지금 얘기했던 경찰대 출신의 사람이 JMS의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서장에게 사적인 청탁을 하는 편지를 쓴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래요. 그럼 이거 커지겠는데요, 사건이?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건 이렇게 취재할 때마다 자기네들은 아무 일도 한 적 없다 회피하는 정도의 태도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이비 교주를 수호하는 일이었다. 진짜로 이건 국기문란의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아닙니까?
저도 이 JMS 사건을 취재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 나라인지를 확인해야 될지 이게 좀 마음이 힘드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사 대상에 올랐던 이 경찰관 네. 어떤 짓을 어떻게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일단 이 사람이 현직 경찰 입장에서 본 메이플 사건 대응법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대비해야 될지 정명석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만들기도 하고 경찰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서 예. 어떤 식으로 경찰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핸드폰 압수수색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예.
그래서 그 조언 덕분에 그 스파이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전부 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덕분에 수사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파이 조직 대외협력국이라는 곳의 국장과 그 조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명은 뭐 집행유예지만 한 명은 실형을 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거의 지시를 하거나 최소한 방조를 했던 경찰인 주소라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서초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뭐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주소는 본명은 아니고.
JMS에서는 정명석이 이름을 하사를 해요. 중요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에게 주수호, 줄 수호라는 이름을 줬던 거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경찰이 지금 자체 조사에 나선 건데 조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전혀요.
전혀요?
네. 제가 해당 경찰을 찾아서 서초경찰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팀 경찰들이 취재를 매우 심하게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카메라에는 찍혀 있는데 저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동안 나머지 경찰들이 네. 주수호라는 경찰이 저희를 피해서 빠져나가는 장면도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고요.
어허.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어떤 질의를 보낼 때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비위가 어떤 경찰에게 있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항상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 없다. 아무런 책임 없다. 라고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내사를 진행하면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갖고 있으니까 어떤 자료를 공개해달라, 공유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될 텐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자료 요청도 없습니까? 경찰에서?
자료 요청 딱 한 번 있었죠. 서초경찰서에서 처음에 한 번.
그 사람 때문에?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사사부라고 하는 조직은 뭐예요?
사사부라는 건 형사, 수사를 합쳐서 그것에서 변형된 말이 사사부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경찰인 사람들, JMS 신도인데 경찰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트.
네.
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의 조직을 사사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 사사부에 대해서 전면적 조사에 나선 건 아니고
네.
주소라고 하는 그 경찰.
네.
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도
예.
그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유출되거나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들 유출한 것으로 매우 심히 의심되는
예.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내사 요청도 하고 그랬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냥 일방적인 경찰, 자기 식구들 경찰들의 주장, 저는 JMS 신도 아닙니다라는 말만 믿고 있는 상태인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네. 그 사사부 그 리스트는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사부 리스트는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좀 달라는 이런 요청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수사 의지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전 전혀 그 수사 의지를 발견한 적이 없고요.
아, 그렇다. 그럼 이 지금 그 이 주소라고 하는 경찰에 대한 그럼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정말 좀 황당한데 서울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감사 결과 뭐 인사 발령, 징계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없고 알려주지 않을 테니
언론사에는
정보,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라.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도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정명석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피고 측의 복사 신청을 허용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1심에서는 이미 현재 공개를 등산을 허락한 녹취 파일이 원본이라는 걸 원본과 동일하다는 판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했던 대로 1심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파인이 매우 그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내용들 살이 부딪히는 소리, 신음 소리 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성적인 착취가 벌어졌던 현장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는 복사 등사를 허락할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너무 심각한 인격의 침해를 당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이고 사실이거든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피고 측에도 사법적 그러니까 대응, 방어의 어떤 기회는 줘야 된다고 인정을 한다더라도 그런 것까지 제공해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는 그래서 그 파일을 전부 다 그냥 피고 원고와 피고 측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틀어놨어요. 틀어주는 정도까지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피고 측, 그러니까 원고 측, 저 AMS 측에다가 이것을 넘기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지난번에 2차 가해가 어떤 식으로 벌어졌냐면요.
예.
그 1심에서 고소를 했던 여성 중에 한 명은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공개가 돼버렸어요.
어허.
원치 않았던 사람이.
어허.
그리고 메이플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를 하긴 했지만 본인의 일기장이 이제 마치 공공재처럼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했냐. JMS 신도들이 그거 PDF 파일 만들어서 돌린 거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순진하게 저희 재판부는 이것을 그냥 한 사람에게만 복사를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게 파일이 유출이 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데 5년 이상 형을 받고 테러를 저질러서도 정명석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들을 불사했던 사람들이 고작 그 등사 하나 해주는 거가 두려워서 안 할까요?
정말로 유출되면 그거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판부 지금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2년 동안 네. 2차 가해, 해고 등등 정말 어려운 것들 다 견디면서 싸워가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하는 것은 그녀가 어디까지 더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메이플이 지금 현재 고소를 멈추고 그냥 소를 취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의 이번 그 등사 허가는 그냥 등사 허가가 아니고 무죄 판결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경찰이나 재판부나 이런 쪽에 지금 처사가 정말로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나라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더욱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식이란 것조차가 없다.
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 자식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나라에 국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신이다 2는 언제 지금 공개되는 겁니까?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뭐 사사부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어떤 그 리스트에 올라갔던 현직 경찰이나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뭐 이 관련됐던 검사나 네.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부는 말 그대로 경찰관에 국한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경찰 말고 검사나 이런 사람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도대체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지금 연루되어 있는 겁니까? 로지처가?
아, 그 사람들은 부정하겠죠. 그런데 문서가 나온 것만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흔히 얘기하는 뭐 판사는 실제 이름을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제보를 받은 적은 있지만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검사, 경찰, 의사 등등 저희가 얘기하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현님이 나는 신이다 2탄은 언제 나오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좀 당겨질 여지는 없습니까?
예, 그게 취재 내용이나 뭐 후반 작업까지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네. 기다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BC 조성현 PD와 함께했습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자, 지난주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와 인터뷰했던 홍철호 정무수석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한 바 있는데요. 해병대 출신이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네네. 이 주장이 지금 용산에서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지금 하나같이 궁색한 논리를 다 갖다 붙이면서 지금 특검을 막으려고 하는데
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지금 최해병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역대 특검 중에서 수사 중이 아닐 때 추진했던 특검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한창 수사 중일 때 최순실 수사에서 막 구속하고 막 이랬을 때 의결됐고요. 드루킹 특검도 당연히 경찰 검찰 수사 중일 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뭐 기본적으로 해병대 예비역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어요.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홍 시장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멀리 떨어진 본부에 있는 사단장에게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요. 현장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왜 빨리 수색 안 하냐, 바둑판식 정착을 해라,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현장에서 명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막 물에 들어가 갖고 하는 걸 다 현장에서 지휘를 했어요. 확인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는 거고요. 해병대 수사단은 물론이고 이제 회수된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조차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지하는 걸로 1차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수사 기록도 안 본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이 결론을 미리 짜맞춰 놓고 임성근 사단장을 빼려고 억지로 막 수사에 개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고 이게 사건의 본질인 거죠. 네, 홍 시장님 본인도 뭐 과거에 상부 외압과 싸웠던 뭐 모래시계 검사 이걸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좀 잘 아신다면은 당연히 임성근 사단장도 현장 지휘관이고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예,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예,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볼게. 예. 조금 전에 이제 직무유기 발언했던 홍철호 수석. 예. 일단 그 잠깐 환기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 요번에 예.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분인데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이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행위를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홍철호 수석도 그렇고 송석준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외부에서 정치가들이 예, 수사, 군 수사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개입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예.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찬성하셨던 분이고 송석준 의원도 관료 출신으로 좀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시장도 아들이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아, 아들이 해병대 출신인가요? 예.
네, 이런 지금 해병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훼손됐는데 이걸 바로 세우는데 지금 앞장서셔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병대 후배로서 굉장히 통탄스럽고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주변에 계신 그분들 주변의 해병대들이야 뭐 수석님 의원님 뭐 높으신 분들이니까 뭐 바른 소리 못하고 막 아부만 하고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밑바닥에 지금 해병대에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 게 최근에 네. 좀 가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예.
김계환 사령관까지 지금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 수사가 이제 상당히 빠르게 이제 그 지금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공수처 수사팀은 지금 검사 한 4명 남짓으로 알고 있어요.
4명?
인력이나 여건이 모두 열악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3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제 와서 소환조사를 하는 건데 엄청 네. 느려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 끝나면 재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부돼서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김건희 여사 사건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게 검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최혜병 사건 정권 끝날 때까지 수사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노리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반면에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약 3개월. 3개월 안에 진상규명 기소까지 다 완료가 되거든요.
네.
그럼 군과 정치권은 신속하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수사대상에 지금 현역 군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이분들 나중에 그럼 군사재판으로 가서 막 사건이 쪼개지고 막 유야무야 될 수가 있어요. 특검법은 군인에 대한 관할권도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통합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 수사대상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이 경찰, 검찰 컨트롤하고 공수처장도 이번에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이랑 검사를 고른다. 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판검사고 고위직 경찰로 국한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는 설령 기소를 하려고 해도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왜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걸까요?
예, 그리고 검찰의 사건을 질질 끌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거고.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종섭 전 장관, 그다음에 유재원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신범철 전 차관.
네.
모두가 이제 그 이미 그 민간인이 됐거나 민간인이 될 예정인데.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연임 뭐 저기 임기 연장 안 한다. 연임 안 한다 해서 지금 뭐 모집 공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네.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중요 인물들이 민간인이 되면 그게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신분상으로는 군사재판 관할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니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은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것보다는 이제 군인이나 뭐 이런 민간 이런 걸 떠나서 뭐 직을 그만두거나 이제 야인이 돼버리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좀 더 밝힐 수 있는 유인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예.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뭐 그건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거스르는 거고 진실을 덮겠다고 지금 단언을 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저희는 네.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희는 대응을 할 거예요.
네.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거고요. 네, 그런 계획을 지금 좀 짜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행사된다면 저희는 뭐 그래요? 거의 뭐 과거에 이제 탄핵 때나 뭐 그런 데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해병대 예비역들을 좀 바닥 정서라고 할까요?
예.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연락이 끊기거나 없었던 해병대 시절에 아는 사람, 동기, 선후배.
같이 근무했던.
예,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도 다 응원한다. 이건 잘못됐다. 뭐 내가 용기 내지 못한 대신해줘서 고맙다. 막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여놨던 그런
예,
정서가
예,
있다.
예. 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하면 이게 예. 예, 화산처럼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박정훈 대령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좀 소통하십니까?
예, 예. 제가 박정훈 대령 뭐 이제 다음 재판부터는 아마 변호인으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예. 예.
지금 보직 해임 상태로 되어 계시니까 군사 재판도 받으면서 많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고
네.
예, 또 출근은 하는데 외딴 혼자 사무실에 혼자 출근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외롭게 벽만 보고 예,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벽만 보고 지내고 있어요?
예.
아이고, 견디기 힘들 텐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거 보면 사실 그 반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표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의 관심은 혹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여부.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지금 언론이 그러니까 쏟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재표결 과정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외에 숨은 양심적 의원들이 분명히 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안전을 도외시한 사단장 때문에 병사가 순직한 사건이고요.
예.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될 보수 정권인데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막 기록 탈취하고 뭐 사단장 억지로 빼고 이런 사건입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핵심 가치가 안보, 보훈, 뭐 법치, 공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최혜병 수사 외압 같은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핵심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본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건데 특검법 국회 통과될 때 월남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이신 노혜병께서 펑펑 우시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자기 안위랑 대통령 심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시는 거지 진짜 보수의 가치와 양심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재표결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심지어 무기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참전 용사나 뭐 해병대와 척을 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보수가 먼저 나서야 되는 그런 성격이
전향적인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